에스더서 첫 번째 시간, 부림절, The Feast of Purim,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내일은 음력으로 8월 15일, 네,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인구의 75%가 움직인다는 한국 사람들의 큰 명절입니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서 친지도 만나고 성묘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으로 말하자면 추석 감사절에 해당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많은 명절들이 있는데 각 민족마다 지키는 명절이 다 다른 이유는 명절은 그 민족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 크리스천과 유대인은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들은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세 가지 큰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역사를 자손 대대로 잊지 말고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유태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은 많은데 하누카와 부림절이 있는데 부림절, The Feast of Purim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살하라는 음모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유대인의 그 많은 절기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즐겁게 지키는 날입니다. 부림절은 유대 달력으로 음력입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간을 지키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도 부림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대대적인 축제가 벌어지는데 회당에서는 큰 소리로 모여서 에스더를 읽고 또 이날은 유대인이 마음껏 취할 수 있는 날로 그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잔치를 열고 기뻐한 날입니다. 자,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에스더서를 살펴보겠는데 이 부림절의 유래는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오늘 본문 1장 1절에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아하수로의 왕 때 그때는 인도에서 지금의 에티오피아까지 통치하던 페르시아의 전성기 시대인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동시대에는 중국에서 춘추 전국 시대로 공자, 맹자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리스에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또 수학자 피다고라스 등이 활동하던 시대인데 동서양에 걸쳐서 세계적으로 문화가 꽃을 피던 시대, 서양에서는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오랜 전쟁이 벌어지던 시대입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바벨론도 역시 페르시아에게 망한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상태인데 페르시아 제국에 여기저기 흩어져 많은 인종들 틈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태인의 처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오늘의 한국 사람들 처지와 비슷한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와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든지 혹은 유학생으로 잠시 체류하든지 이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던 페르시아 제국과 그 오늘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그 다민족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소수민족의 처지와 흡사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민족들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위의 다른 민족들은 우리의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이 코리안이라는 민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어떤 집단이나 인종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 코리안에 대한 그 like와 dislike의 그 선입감, 디스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경험 혹은 나쁜 경험에 유리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태인을 모함하고 왕으로부터 다 죽여도 좋다는 그 왕의 칙령을 받아내고 제비를 뽑아서 그 학살할 날짜를 정하는데 이 제비 뽑다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원어 푸르에서 불임절이라는 말이 유래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성경 66권 중에 여자 주인공 이름으로 제목을 삼은 책이 두 권밖에 없는데 에스더서와 룻기. 당시에 그 여자의 열등한 위치를 감안하면은 이 에스더서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성전이나 제사에 대한 언급도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에스더서를 정경 66권에 포함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시비가 있어 왔습니다. 또 셋째, 페르시아 역사에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시비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가 있어서 에스더서에 대한 아주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은 이 등장인물과 사건이 일어난 날짜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다는 것과 또 무엇보다도 유태인들이 아직 이날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세계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는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그 오랜 전쟁을 기록했는데 이 페르시아 왕 세 번째 왕입니다. 다리오가 그리스의 침공에서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본문의 일장을 요약을 하면은 이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나라와 그 신하들을 초청해서 181년 동안이나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을 보여주고 또 그들로 충성을 맹세시키고 다시 그리스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장은 뭐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뭐 또 왕궁의 규모가 크고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또 다양한 언어를 언급하고 있는 걸 봐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그 거대함과 그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잔치 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이 술이 취해서 내시들에게 왕비 와스타를 불러오라고 하는데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 일곱 명의 내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유는 모르지만은 왕후는 왕명을 따르지 않고 왕은 진노하고 또 왕의 눈치를 보고 있던 신하들은 왕비를 추천할 것을 권유하고 왕은 조서를 내리는데 그것도 여러 나라 말로 공포합니다. 뭐 나라가 크니까 사는 민족들도 다양하다 그런 말 같아요. 왕비가 남편을 멸시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멸시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목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런 법을 뭐라 그럽니까? 남편 존경법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화려하고 큰 나라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일장인데 이거에 비해서 이들 하는 행위가 얼마나 치사 유치한지를 성경은 비교 강조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2장이 시작됩니다. 2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 그 후는 이 사건이 있는 지 4년이 지난 후입니다.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은 그동안에 이 왕은 글씨를 침공해서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는데, 여러분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 역사에 기록된 아주 큰 해전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거대하고 수적으로도 많은 반면에 이 맞서는 그리스의 배는 작고 수적으로도 열세라 페르시아 함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해군은 페르시아 함대를 이 좁은 살라미스 해역으로 유인하고 200척의 페르시아 함대가 막 뒤엉켜서 침몰하는 대패를 당하고 왕은 페르시아로 쫓겨 돌아갑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임진왜란. 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숫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열세지만은 그 좁은 해역으로 일본 함대를,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은 실패한 경험이 있어야지 교만이 없어지는지, 왕은 이제 그 전쟁에 지고 와서 이제 4년 전에 왕벽에 한 행동을 휴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왕의 또 눈치만 살피는 신하들은 새로운 왕비를 뽑을 것을 고뇌하는데, 신하들이 추천하고 또 왕도 이에 동의하는 왕비가 되는 조건.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이 대제국의 왕비가 되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2장 2절에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아리따운 처녀. 여러분, 페르시아 왕비가 되는 조건에 다 충족됩니다. 이쁜 처녀. 자, 당시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참 이렇게 유치찬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그 세상의 가치관과 무엇이 다를 것 같습니까? 네? 유치하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거 외에도 하나 더 있죠. 돈도 있어야 돼요, 요즘은. 자,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아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리고 2장 5절에서 7절에는 이제 오늘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이고, 또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딸같이 키우고 있는 그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입니다. 2장 8절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의 수하에 속하니,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국에 혼사가 있으면은 온 나라에 간택령을 내리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왕비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과 또 그 원하는 사람만이 그 왕궁으로 가서 그 경연에 참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에스더는 그냥 예쁜 처녀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스더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목적이 있어서 딸 같은 에스더를 왕궁으로 팔아먹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지금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8절에 사용된 동사들이 원어로는 모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예쁜 처녀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고 예쁜 처녀는 다 끌려온 것이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자손이고 에스더는 예쁜 처녀에게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왕궁으로 끌려왔다는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죠? 근데 3장 14절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 이미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연이 아니면 뭘까요? 자,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연히 혹은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적으로 감춰있다는 것인 그런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이란 단어로 표현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여자를 성경 제목으로 사용한 또 다른 책, 룻기입니다. 9절,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들을 곧주며 또 왕국에서 의뢰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흥웅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회개는 왕비 간택을 총괄하는 내신인데 성경 9절에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회개라는 내시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될 것이다라고 오해하기 쉬운 이유가 우리나라 그 개혁 개정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에스더를 좋게 보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개정은 주어를 회개라는 내시로 하지만은 그 원어와 영어 번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NIV 번역 보십시오. The girl praised him and won his favor. 여러분, 에스더가 회개에게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뜻이 어떻게 다릅니까? 엄청나게 다른 얘기입니다. 에스더가 비록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끌려왔지만은 비관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운명을 개척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또 있어요. 여기 의뢰주는 일곱 궁녀란 말은 궁에 들어온 모든 왕비 후보자에게 일곱 명의 궁녀를 의뢰준다는 말인데 그 원어에도 영어 번역에도 없는 의뢰라는 말이 우리 번역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회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어나 영어 번역에는 사람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어 있지만은 우리 개역 개정을 번역한 사람들의 신학은 원어하고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에게도 역할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보고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루어진다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이 할 일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맡겨진 일은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학에서 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빠집니다. 자,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또 성전이나 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과연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일 것에 대한 시비는 사실은 옛날에 유대 성서학자들과 유대 랍비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뭐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데 제사를 드린 성전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지키던 그 성전 예식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는 이유가 자 이제부터 에스더서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로의 왕께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서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짐작하십니까?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왕에게 나가기 전에 12개월 동안 향수와 화장품에 절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규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이다라는 말 아시죠? preserve, marinate. 페르시아는 옛날부터 향수로 이름난 나라인데 사람은 1년 동안 향수로 마리네이트 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 고기 같은 거 맛있게 먹으려면 양념해서 며칠 동안 재우면 참 맛있습니다. 간 입에서. 이게 도대체 사람을 뭘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얘기야 지금. 이게 2장 14절입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비는 주관한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참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을 억지로 왕궁을 끌고 와서 1년 동안 향수에 절였다가 왕과 하룻밤 보내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한답니다. 세상에. 이게 왕비를 뽑는 기준이 예쁜 처녀밖에 없는 이유를 알 것도 같아요. 2장 13절입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하고 그러니까 여인들은 그 대가로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단 말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왕비 뽑는다지만 사실은 돈 주고 여인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뭘 발견하십니까? 지금 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 흉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뽑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왕궁에 끌려왔을 뿐이라는 사실을 에스더서는 설명합니다.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지금 에스더가 얼만큼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게는 다른 여인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평생을 지낼 물질을 요구하지만은 에스더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그게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오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에스더가 사랑을 받더라. 그것도 수동체입니다. 그렇죠? 번역이. 근데 영어는 Esther won the favor of everyone who saw her. 이게 수동체가 아니고 won the favor, 능동체입니다.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쟁취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 won the favor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 에스더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에스더의 차례가 되고 왕 앞으로 나가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장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는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은 후에 자 에스더가 드디어 이제 왕비로 뽑혔는데 왕이 잔치를 베푸고 세금을 면제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좋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한테 완전히 반했다는 얘기예요. 끌려온 처녀들이 모두 하루살이 신세입니다 지금. 참 이상합니다. 에스더가 하룻밤에 무슨 재주로 왕한테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왕이 에스더 인품에 왕이 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사람 인품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왕이 여자에게 원하는 건 인품이 아니에요. 얼굴이 예쁜 처녀. That's it. 물론 에스더는 왕의 마음에 들려고 뭐 최선을 다했겠지만은 뭐 처녀가 하룻밤에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손길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역사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은 일체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그 강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서는 말없이 그러나 아주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는 에스더서의 한 줄도 계속해서 읽어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격을 은연 중에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3절 이 한시몬 왕이 또다시 처녀를 모집하는데 참 모르드개는 대궐문에 앉아있다가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고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팀을 이루어 왕의 생명을 구하는 그 또 다른 우연한 일을 기록하고 이 장은 끝이 났는데 이 중요한 사실은 이 우연한 듯 보이는 사건은 나중에 온 유대인을 죽음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게 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데 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그 악한 사람의 음모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크리스찬의 정경 66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림절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림절에 벌리는 잔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의 잔치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아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지만은 그 우연의 연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뭐 어느 작은 사건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은연 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결국 모든 유대인의 죽음을 구원한 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의 부림절 사건입니다. 에스더서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한 번의 언급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각시키는데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서가 가진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합니다. 에스더서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을 강조하느냐? 아닙니다. 사람의 역할 역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그 에스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죽음은 줄이라 라는 그 에스더의 말에는 인간 에스더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강조됩니다. 내가 죽음은 죽으리라.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왕국에 끌려온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운명을 개척하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를 주관하고 있는 내지 회개의 마음을 내가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겠다. 왕의 마음을 얻는 건 에스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이것이 성경이 주는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더라도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기다리겠다. 아 이런 성경이 성경 66권에 안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에스더나 그 모르드개는 모세나 뭐 사무엘이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그 의지와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자, 고향을 멀리 떠나서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태인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확신도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주인공 모르드개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유태인 소수민족 그렇지만 당신의 백성을 돌보고 있는가? 당연한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거대한 미국 한 구석에 뉴브런스윅 한 구석에 파묻혀 있는 나를 돌보고 있는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확실한 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 어느 날의 평범한 우리 크리스천 삶 가운데서 이게 똑같이 존재하는 질문입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거 없어요. 또 나의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한구석에 묻혀 사는 이 주인공의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미국 한구석에 묻혀 살고 있는 나를, 여러분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그렇게 에스더는 소리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에스더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갔든지 돌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험한 이 세상에서 살펴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